네, 안녕하세요. 요즘 업스킬링이다, 리스킬링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앞으로 딱 1년 동안 정말 내 커리어를 걸고 세 가지 역량만 키워야 한다면 과연 뭘 선택해야 할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미국 인사관리협회 SHRM의 그 방대한 역량 모델부터요.
네.
한국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그리고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기술 가이드까지 말 그대로 역량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어요. 이 자료들을 꿰뚫는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전에는 경력하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거쳤는지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 부장, 어느 팀장 이런 거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가,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경력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막연했던 역량 개발이라는 과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청사진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도대체 역량이라는 게 뭔가요?
네.
SHRM 자료를 보니까 KSAO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하던데요. 지식, 기술, 능력, 그리고 뭐 기타 특성.
맞습니다. Knowledge, skills, abilities, and other characteristics.
네, 그 약자라고요. 이걸 다 합쳐서 성과를 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해요. 그게 가장 표준적인 정의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INCT 아티클을 더하면 시야가 확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지죠?
거기서는 개인의 KSAO에 해당하는 역량, 그러니까 컴피턴시하고요. 조직 차원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케이퍼빌리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역량과 케이퍼빌리티.
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개발자가 아무리 뛰어난 코딩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네.
회사에 제대로 된 협업 툴이나 코드 리뷰 시스템 같은 케이퍼빌리티가 없다면 그 역량을 100% 발휘하기는 좀 어렵겠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곳에서는 뛰어난 개인 몇 명의 역량이 곧그 조직의 캐퍼빌리티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그 둘이 거의 일치하죠.
그렇죠.
하지만 조직이 성장하면서 그게 분화되기 시작해요. 한 명의 천재적인 마케터가 이끌던 마케팅이 나중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나 CRM 툴, 광고 자동화 프로세스 같은 케이퍼빌리티로 발전하는 것처럼요.
아하.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조직의 케이퍼빌리티가 어떤 수준인지, 혹은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의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NCS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처럼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을 국가 차원에서 아주 세세하게 정의해 놓은 자료였죠?
네, 맞아요.
이건 왜 국가가 나선 걸까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랑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내용 사이의 격차를 좀 줄여보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 간극이요?
네, 우리 회사에 쓸만한 신입이 없어라는 기업의 불만,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랑 실무는 너무 달라라는 구직자의 어려움, 이걸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케이퍼빌리티 구축 노력인 셈이죠.
그렇군요.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까지 역량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역량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역량의 체계를 짜는 게 그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INSIT 아티클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변화의 속도 때문입니다.
변화의 속도?
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직결되죠. 함께 보내주신 교육부 블로그 자료에 등장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자료에서 MIT 미디어룸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빨리 퍼진다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청나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부산 주감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기름이 코로나에 좋다는 그 가짜 뉴스의 진위를 직접 팩트체크하는 수업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순환하는 정보 속에서 유효한 정보를 가려내고
네, 비판적 사고
그걸 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
네, 이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죠. 이제는 뭐 특정 직무가 아니라 모든 직무의 기본기가 됐어요. 이렇게 필요한 역량이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 생겨나니까 우리 조직과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도.
아, 지도?
네. 그 역량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길을 잃기 십상인 거죠.
지도가 필요하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SHRM의 역량 모델이 아주 상세한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크게 리더십, 대인관계, 비즈니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꼭 성공적인 전문가를 만드는 세 개의 큰 기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세 가지가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인 리더십 특성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에는 리더십과 방향 제시, 윤리적 관행,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라고 하죠. 이런 게 포함돼요.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뭔가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끄는 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 SHRM 모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사나의 프로젝트 관리 자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도 여러 리더십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좋은 리더는 단순히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업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두 자료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 때문에 번아웃 직전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아우,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팀원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주려고 할 거예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 역량을 가진 리더는 이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우리 팀이 얼마나 성장할지 상상해봐 하면서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겠죠.
정답은 없는 거군요.
네.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역량인 거예요.
특히 윤리적 관행이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 DEI가 리더십의 핵심 역량으로 들어간 게 저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부분.
예전에는 그냥 착한 회사의 구호처럼 들렸는데 이젠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으로 정의되는군요.
네, 그게 바로 현대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거나 특정 배경을 가진 팀원을 배제하는 리더는 결국 팀의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올바른 방식으로 모두를 포용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인 대인관계 특성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관계관리, 커뮤니케이션, 글로벌한 사고방식. 이건 정말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이라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특히 갈등관리 전략으로 뭐 수용, 협력, 타협, 경쟁, 회피.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된 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프로젝트 관리 자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소프트 스킬의 핵심이 바로 이 대인관계 역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네, 그게 회피 전략이죠.
그렇죠. 하지만 역량이 높은 예라는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팀이랑 디자인팀이 신제품 기능 구현 방식을 두고 계속 부딪힌다고 한번 해보죠.
아, 정말 흔한 상황이네요.
이때 경쟁 전략을 쓰는 관리자는 무조건 개발팀 의견대로 해 라고 밀어붙일 거고요. 수용 전략을 쓰는 관리자는 알았어, 이번엔 디자인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고 한쪽 편을 들어주겠죠.
둘 다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협력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은 양쪽 팀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최고의 제품 경험은 뭘까? 라는 공통의 목표를 다시 확인시켜요. 그리고 각자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게 한 뒤에 두 아이디어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함께 찾도록 이끄는 거죠. 이게 바로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와... 그냥 소통 잘하는 능력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맞아요.
단순히 사이좁혀 지내는 걸 넘어서 신뢰를 쌓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갈등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비즈니스 특성군을 한번 보죠.
네.
비즈니스 감각, 컨설팅, 분석적 적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이 단어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비즈니스 감각이라고 하면 뭔가 타고나야 할 것 같고 컨설팅은 컨설턴트한테는 필요한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감각은 단순히 업계 동향을 줄줄 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예를 들어 SWOT 분석.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팀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회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힘.
네, 모든 직무에 필요한 거죠. 그럼 컨설팅 역량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엔지니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아주 좋은 예시예요. 마케팅팀에서 요즘 유행하는 AI 기능을 우리 앱에 빨리 넣어주세요 라고 요구했다고 해보죠.
네, 이때 컨설팅 역량이 없는 엔지니어는 그거 개발하는데 3개월 걸려요. 안 돼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컨설팅 역량이 있는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 기능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죠? 만약 그게 목표라면 3개월 걸리는 완벽한 기능 대신 2주 만에 구현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대안 A와 B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 확실히 느껴져요. 단순히 기술 구현을 넘어서 상대방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는 역할이군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직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갖춰야 할 능력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분석적 적성은 아까 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상사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A버튼보다 B버튼을 클릭할 확률이 30% 더 높습니다. 따라서 B버튼 디자인을 채택해야 합니다.
아, 증거 기반으로?
네, 이렇게 진머일 기반에서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바로 분석적 적성이에요. 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습관이죠.
이렇게 세 가지 기둥, 리더십, 대인관계, 비즈니스 역량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럼 이 역량들의 실제 업무,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연결점이에요. 아사나와 엑스마인드 자료가 바로 그 실전 편에 해당하죠.
네.
이 자료들에서는 역량을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 기술 관련 스킬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SHRM 모델하고 정확히 포개져요.
아, 어떻게 포개지나요?
SHRM의 대인관계 역량이 아사나의 소프트 스킬에 그리고 SHRM의 비즈니스 감각이나 구체적인 직무 지식 같은 것들이 하드 스킬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라는 하드 스킬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아사나 자유를 보니까 좋은 계획에는 명확한 목표, 성공 지표, 이해관계자와 역할, 뭐 레이시 차트라고 하죠. 예산, 타임라인, 소통 계획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걸 한번 SHRM 모델에 대입해보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이해관계자와 역할을 조율하려면 커뮤니케이션과 관계관리라는 대인관계 역량이 필수적이고요.
아,
예산을 짜고 타임라인의 현실성을 판단하려면 비즈니스 감각과 분석적 적성이 필요해요.
와,
결국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이라는 하나의 하드 스킬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수많은 역량들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단순히 문서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럼 기술 관련 스킬은 뭔가요? 간트 차트, 칸반 보드 같은 도구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가 세운 멋진 계획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팀원 모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해주는 도구들이죠.
네.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전체 타임라인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칸반 보드는 해야 할 일, 하는 중, 완료처럼 업무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고요. 에자일이나 스크럼 같은 방법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방법론까지요?
네. 짧은 주기로 계획, 실행,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이죠.
엑스마인드 자료에서도 여러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요즘에는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여러 개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프로젝트의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의 도구나 방법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것도 결국 아까 이야기한 SHRM의 컨설팅이나 분석적 적성 역량과 맞닿아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유행한다고 무작정 에자일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팀의 업무 특성과 소통 방식을 고려했을 때 칸반 보드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모습이겠죠.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파고들면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자 생각의 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당신이 지금 가진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역량들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다음 기회를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의도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에요.
의도적인 성장?
네, 회사가 정해주는 역량 모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커리어를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회사가 정의하는 역량을 넘어 당신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나만의 역량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면 어떤 요소들로 채우시겠어요? 그리고 그 역량들을 단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